사명자대회 마지막 주간에 가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 사흘째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도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시고 풍성한 성령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기도하고 구하고 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는 귀한 복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성령에 대한 말씀들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묵상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게 될 때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적 현상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신앙을 진리 말씀의 터전 위에 바로 세우게 하시는 바른 신앙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을 드렸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주셔서 깊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회개를 하게 하시고, 정직한 회개를 통해서 스스로를 성결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사를 행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점도 함께 생각했습니다. 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점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은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 또는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다스리심이 왜 필요한지, 왜 필수적인지, 왜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인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함께 묵상해 볼 수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땅히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덕목들에 대한,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노력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덕목들을 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아라, 또는 세월을 아껴라,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사람들이 되라, 거룩한 노래를 부르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영적 생활이나 교회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여러 요소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근본적인 도리, 성도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될 영적 자세를 가지게 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요인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보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시면서 매일 우리가 활동을 하고 이곳저곳을 다니게 되는데, 그때마다 먼 길을 떠날 때 늘 점검하게 되는 것이 연료가 충분한가라는 겁니다. 잘 살펴보지 못하고 막연히 가다가 주유소가 나오겠지 하고 가다가 제때 주유소를 만나지 못하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자동차가 큰 차인가 작은 차인가에 관계없이, 어느 회사의 제품인가에 관계없이 에너지가 고갈되게 되면 더 이상 자동차는 자동차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큰 폐를 끼치는 흉물로 전락하게 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소속 교파가 어디인가, 또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또는 교회 안에서 어떤 직책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이 모든 것에 관계없이, 소속한 교단이나 속한 교회나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 맡은 직책이 무엇이거나 또 국적이 어디에거나 어떤 문명권 속에 사는 사람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갖추어져야 될 중요한 덕목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쩌면 서양 사람들이 서로를 욕하는 욕설 가운데 너는 성령 받지 못하는 목사나 되라 라고 하는 말이 가장 큰 악담일 만큼 성령의 충만함이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형태, 어떤 요소들을 다 초월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갖춰야 될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형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하나님께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역사하는 분이시지 사람에게 종속되어서 활동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오라고 하면 오시고 가라고 하면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누구에게든지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서 임재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다스리시고 조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 가운데 원하시는 모든 사람 가운데 스스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또 거듭나게 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고 절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결정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오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향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 하나님의 성령도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적극적인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더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기뻐시게 하고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반응 보이는 것이 옳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성령에 관계되는 모든 말씀을 성경에서 자주 사용할 때마다 명령형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모든 면에서 명령형인데 충만하라는 말씀도 완벽한 명령형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실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가 구하는 의지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실 생각을 일도 하지 않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받아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직구진 하나님은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아시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모든 준비를 갖추시고 모든 결심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명령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내게 성령 충만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더 잘 아시고 그 성령 부어주시기를 더 원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케 되기를 너무나 내가 사모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우리가 성령에 충만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요소라는 말씀입니다. 전쟁하는 군대에 있어서 마구 나가서 무기를 사용해서 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때로는 많은 전략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간계라는 것도 사용합니다. 적진의 풍설을 퍼뜨리고 유언별을 확장시키고 해서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삼국지에 보시면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죠. 초왕 항우가 한 나라와 전쟁을 할 때 한 나라가 심어놓았던 첩자들 때문에 풍설이 퍼지게 되고 이간계가 형성되고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는 마귀의 괴계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의심이 생기게 만듭니다. 성도들과 성도 사이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도 멀어지게 만들고 성도들 사이도 갈등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오래된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실 충만한 의지와 열심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에 충만한 것이 지나치게 되면 우리가 광신적으로 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도 옳지 않은 생각, 있을 수 없는 생각이죠. 신뢰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사람을 잘못되게 만드실 수 있습니까? 이런 성령에 대한 모든 경계심, 나는 가능할지 그렇지 못할지 모르겠다는 의심스러운 생각, 이런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이 모든 생각들을 다 못 받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간절한 열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이 기본적인 믿음을 든든히 하고 성령 구하기를 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요소는 비우라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믿으라는 말씀, 둘째는 비워라. 충만이란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죠. 성경에 충만해라는 말씀도 있고 우리가 뜨거워야 된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열정적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항상 비등점을 유지하는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한번 확 꺼냈다가 식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비등점 상태를 항상 유지하는 것입니다. 충만하다는 말씀도 가득 차 넘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상황을 충만이라 설명했습니다. 그 말씀은 내 영혼 안에 어떤 불순물도 남아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충만히 흘러 넘치는 상태를 항상 유지하라는 지속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이 지속적인 충만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으려면 내 속에 있는 다른 것들을 먼저 비워내어야 가능합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총 중 하나가 이 카타르시스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내 속에 있는 그릇된 모든 것들이 다 회개를 통해 토설되게 하시고 내 안에 소멸되게 하시고 빈 마음 되게 하시고 카타르시스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때문에 우리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비우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 탐심, 시기, 미움 이런 모든 요소들을 철저하게 내 안에서 제거해내고 걸러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져야 그 비고 깨끗해진 심령들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교만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다는 생각보다 더 교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고 성령에 붙잡아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보다 더 오만한 생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이고 풀잎 같은 존재이고 마르고 시들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인생의 것으로 세상에는 인생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우리가 신앙인이 될 수 있고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만함이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신앙생활할 수 있고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세인데 이 마음부터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요란한 것들로 자기의 속사람을 채우고 거기에서 행복을 구하려 하는 자세는 탐심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서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마치 자기가 모든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시기하는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 속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거해내고 내 마음을 비울 수 있어야 그 비워진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억만금의 재산보다 한 줄의 예언을 사모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억만금의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한 줄 예언의 말씀이 더 소중하다는 이 가치관의 변화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내가 생명처럼 소중히 붙들고 있던 세상 것들을 정돈하고 내려놓을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고 그래야 그 심령 속에 하나님 영이 기쁘게 임하십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로서는 피해야 될 것이 있고 버려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렇게 친절히 부르면서 네가 반드시 피해야 될 것이 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로 살아가는 네가 반드시 피해 다녀야 될 것이 있다 설명합니다. 그것을 설명해서 교만한 것, 언쟁하기를 좋아하는 것,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정말 피해 다녀라고, 이것들을 피하고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아있는 자리에 내가 가지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렇게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교만이나 논쟁하는 생각이나 또는 세상에 대한 욕심이나 돈을 사랑하는 저절로 내게 찾아오는 것이지만 그런 유혹들이 스스로 찾아올 때일지라도 피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복 있는 사람 설명하면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한 자의 꾀, 죄인과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세상 것을 즐거워하는 것, 이런 것들을 버릴 줄 알고 피할 줄 알고 외면할 줄 알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빌립보서 3장에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 분토처럼 여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철저하게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어야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침식당하게 만들고 깊이 무언가 세상에 포로되게 만드는 이런 요소들을 철저하게 내 속에서부터 토설해내고 비워놓을 수 있어야 그래야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십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내게 한 번만 절을 해라. 라는 시험입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돌로 떡이 되라 하는 말이 그 당시 얼마나 매력적인 이야기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사막과 이 일반 농경지가 만나는 끝지점이죠. 중동의 반달평원이 끝나는 지점에 사막이 시작되는 지점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이 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그런 곳에는 소위 말하는 락 데저트라고 하는 돌로 된 광야 이런 것들이 형성되게 됩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에 돌이 많다고 하는데 제주보다 더 많은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돌담들을 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만나서는 절비 널려있는 그 모든 돌들을 떡이 되게 만든다고 하면 얼마나 큰 센세이션이겠습니까? 그들의 경제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시험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지도자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요구입니다. 주님 그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안전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대단한 신비로운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것도 명성, 인기 거절하십니다. 천하 만국 영광을 주겠으니까 절하라고 요구하는데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것도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은 거절하실 것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거절하십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환영하시고 누구든지 맞이하시고 누구든지 사랑하시는 분이었지만 자기 영혼을 침식시키고 자기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는 냉정히 대응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호통치십니다. 이런 것들을 거절해내는, 잘라내는, 내 속에 틈타지 못하게 만드는 철저한 예수님의 자삭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생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 충만케 되는 방법 설명하면서 너희가 회개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마음을 비우고 정결케 해서 회개해서 깨끗한 심령들이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이 그 심령들 속에 충만히 차고 넘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신다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믿음 가진 것과 함께 두 번째 단계, 이렇게 자기를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비울수록 많이 채워주십니다. 철저하게 비울수록 가득 차고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 비워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온전히 비우심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는 구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시면 오순절 성령 체험했던 초대교회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라 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 말씀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급파합니다. 두 분 지도자가 사마리아에 내려와서 첫 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첫마디 말씀이 성령 구하기를 기도했다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 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하나님 떠나 있었고 방탕했고 이방 문화에 물들어 있었고 하나님 백성 아닌 하나님 백성처럼 그렇게 살았던, 멸시하고 천대받았던 그들에게 어떤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런 유화적인 그런 위로하는 말을 다 제쳐놓고 첫 번째 한 일이 하나님 이들에게 성령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처음 성령 체험하게 된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에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지방 전도하다가 에베소에 들렸을 때 교회가 모였습니다. 모인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잘 모릅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열망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주시는 시점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인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성령을 환영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성령과 늘 하루하루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주님 말씀처럼 구할 때 더욱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질그릇에 불과하죠. 값이 나가지 않습니다. 잘 깨집니다. 누구도 귀중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질그릇이 소중히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배를 담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무엇이 보배이겠습니까? 사람이 가진 무엇이 보배일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구름과 같은 것이고 흘러가는 바람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보배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가르켜 보배를 담은 즐거우시라 말씀하시는 것은 이 누추한 인생 속에 주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임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임재에 계시기 때문에 즐거릇 같은 나이지만 나의 즐거릇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비겁했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순교자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가락했던 박해자 사울이 성령 체험하니까 가장 탁월한 전도자로 변신하지 않습니까? 노예 소년으로 팔려갔던 요셉에게 성령이 함께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니까 그들의 최고 지도자로 무려 80년 동안을 군림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들고 존경하게 만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인간적인 요소들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우리 흙수저 금수저를 논하고 그런 말들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흙수저 금수저가 문제가 아니라 성령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사람 앞에 자랑스러운 삶을 살고 주님께 영광 돌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질 수 있는가? 믿어라, 비워라, 구하라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비우고 구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